베드로가 행한 기적사건을 우리는 계속해서 어제부터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6절에서 43절의 말씀에 보면 요파에 있는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 이 여제가 제자가 죽죠. 예, 죽은 이 여제자를 일으켜 세우는, 살리는 그 기적의 스토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봐야 될 부분 한 가지가 이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좀 보기 원하는데요. 36절에 보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이 도르가 다비다라는 이 여제자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심히 많았더라. 다시 말하면 구제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이 구제는 단순히 다비다만 한 것이 아니라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구제와 봉사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 헬레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나누어져서 분쟁이 일어났던 이유도 다른 게 아니었죠. 당시에 과부들을 케어하는 사역을 했는데 그 일을 하다가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초대교회가 일곱 집사님을 선택을 하고 안수를 줘서 세운 이유도 다른 게 아니라 구제와 봉사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직분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이 선행과 구제, 누군가를 돕는 이 사역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 가치였습니다. 여러분 그 초대교회가 그 엄청난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부흥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완전히 폭발적 부흥을 하게 되고 그 동력으로 그 복음이 이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는데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학자들이 그걸 한번 연구해 본 거예요. 도대체 이때 교회는 어떤 교회길래 이렇게 대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세 가지 요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영생에 대한 소망. 그러니까 내가 이 순간에 죽음을 경험하더라도 로마 황제에 의해서 내가 사형을 당하더라도 나는 이 순간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거라는 영생에 대한 그 확실한 성경적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든 종교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신이라는 존재는. 그런데 이 기독교만큼은 그런 종교가 아닌 거예요.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과 매일마다 인격적 교제를 나누면서 그렇게 동행하는, 이게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인 거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라는 이 표현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신이 내 안에 있다? 이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있었다는 거죠. 마지막이 뭐냐면 바로 초대교회 안에 이웃을 사랑하는 이 선행과 구제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게 된 거죠. 우리 늘 계속 보고 있지만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 보면 여러분 그 당시 신분의 벽이라는 건 엄청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집니다. 남성과 여성 도저히 섞일 수 없는, 여성은 그 당시에 사람으로 사실은 취급 당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벽을 처음으로 허무는 것이 바로 기독교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큰 자극으로 다가왔고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한 호감을 갖게 하고 부흥을 할 수 있는 요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바로 이렇게 이 과부와 고아, 당시에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정말 단 일주일도 버텨낼 수 없는, 당시에 완전히 소외되어져 있는 이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인간들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인 선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이 말 안에는 굉장히 많은 복합적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의 속성이 우리 안에 DNA로 심겨져 있다는 건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선하심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양심이 있다는 건 우리 인간에게만 양심이 있잖아요. 선함이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 그분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은 자나 모든 인간들 마음 안에는 하나님 그분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선함이 있어요. 도덕과 윤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양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발동시켜서 사실은 이 죄로 왜곡되어진 뒤틀린 이 세상을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지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안에도 누군가를 바라보면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그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성경 이 전체 메시지를 뭐라고 얘기하죠?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준 일반적인 은총으로서의 선함을 넘어서 우리는 우리가 베푸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베푸는 사랑은 더 나아가는 사랑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이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이웃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랑이죠. 여러분, 바로 초대교회의 그 사랑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나에게 정말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부족한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사랑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이, 초대교회 신자들이 이제 그 동일한 사랑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품어내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을 발동해서 하는 사랑과 또 다른 차원의 사랑인 거죠. 더 깊은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죠.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성도들 안에는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랑을 가지고 무조건적으로 그 소외된 영혼들을 품어내는,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 동부사랑의 교회가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저는 이 사랑을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특별히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이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지금 참 귀한 사역들이 있어요. 이거와 관련돼서, 그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특별히 유스 아이들이 많이 가잖아요. 우리 어른들이 좀 참 많이 가야 되는데 이 멕시코 고아원에 가가지고 그 아이들 돌보는 사역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잖아요. 타이거 유스 사커라고 이 주위에 있는 어쩌면 조금은 소외된 계층들에게 축구 교실을 열어서 그들을 우리가 돕고 있잖아요. 그 일을 통해서 거기 오는 친구들이 다 뭐라고 간증을 하냐면, 그 부모님들이 뭐라고 간증하냐면, 다른 데서 경험하지 못한 사랑을 여기서 느낀다는 거예요. 다른 데도 많은 축구 교실이 있죠. 근데 여기 와보니까 정말 선생님들 안에 아이들을 향한, 우리들을 향한 배려와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물인 인간은요 바로 알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이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왜 하고 있는가? 무슨 목적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와보면 대부분 아는 거예요. 다른 데랑 다르다라는 거죠. 사랑이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일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 일을 조금 더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해 갈 건가 늘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자원과 에너지가 있다면 이걸 이런 선한 일에 우리가 자꾸 흘려보내야 되는 거죠.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은 대체 누군가? 교회란 대체 어떤 곳인가?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고 교회로 돌아왔던 것처럼 그러한 복음의 또한 문이 그 일을 통해서 열리게 되는 것이죠. 다비다는 바로 이 선행과 구제와 섬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한 사랑을 베푼 다비다의 죽음을 보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을 받았던 과부들이 다 울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39절에 보면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38절에 보면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 욥바에 있던 베드로에게 사람 두 사람을 보내가지고 지금 빨리 지체하지 말고 와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비다의 죽음이 그 사람들에게 너무 마음 아팠던 일인 거예요. 가까운 곳에 베드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를 초청을 해서 이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게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비다가 베풀었던 사랑에 대한 결과인 거죠. 여러분, 이건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고 구제를 하고 섬기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뭔가를 공개하고 베풀어내면 하나님은 절대 그 사람을 그냥 두지 않아요.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걸 위해서 구제하고 봉사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누군가에게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여러분 그건 절대 공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이상의 것을 돌려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죠. 심고 거둠의 법칙은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 구제와 섬김을, 누군가를 위해서 섬겨야 되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랑을 돌이켜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을 이렇게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도 참 많거든요. 우리 리더십들도 보면 자기 사비 들어가지고 이렇게 섬기는 우리 리더십들도 막 섬기기도 하고, 저는 그 부분 보면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저는 그때마다 기도를 해, 하나님 이분 그냥 두시지 마시고 이렇게 흘려보내는 분 반드시 주님께서 채워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더 우리의 영혼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아낌없이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 이제 그 32절부터 우리 오늘 본문 43절까지 두 가지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32절에서 35절에는 룻다에 있는 애니아가 그 중풍병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6절에서 43절에 보면 욕바에 있는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죽음에서 살아나는 이 두 가지 기적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기적 사건을 우리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묵상을 해보면요, 공통점이 발견돼요.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바로 두 사건 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던 사건과 너무나도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애니아, 중풍병자 애니아를 고칠 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살리실 때도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해요.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거의 예수님의 그때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했던 것 같은 그런 이제 말을 똑같이 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예수님은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리고 다비다를 고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죽은 자를 고쳤던 세 번의 기적 사건이 나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서 일으켜내셨죠. 그리고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또 죽은 아이를 살리죠.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립니다. 근데 다 이때 뭐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냐면 일어나라, 나와라. 그 특별히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는 아이야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다비다를 고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죽은 사람들을 살렸을, 예수님이 살려낼 때 일어나라 선포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베드로도 그렇게 선포하면서 이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달리 얘기하면 베드로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으로 죽은 자들을,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고쳐내는 것인 거죠.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켜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두 사건에서 나오는 공통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선포해야 돼요. 일어나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서 내 자리를 정돈해라, 집으로 가라. 여러분, 베드로만 이런 사건을 일으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동일한 우리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 불과해요. 그죠?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권능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어떤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또 다른 영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그냥 두시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부정적 언어로 얘기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긍정적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시간이 좀 갔지만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또 두 번째, 세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 보면 이 두 다 여성이죠, 여성. 그죠? 믿는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한 번도 믿는 자를 고쳐준 사건이 없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처음으로 믿는 그것도 여자를 고쳐주는 사건이 나오고 있어요. 여성 리더들이죠. 여러분, 초대교회에 여성들의 리더십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 여성들은 어떤 술을 살 때 아이들과 함께 카운트가 안 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생각을 하면 그때가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때는 정말 여자들은 이방인과 같은 취급을 당했던 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신분, 남성과 여성의 구분이 명확했던 이 시대 가운데 초대교회 안에는 여성 리더십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죠?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요한나, 수산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다른 여러 여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도 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할 때 브리스길라도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비다, 에비냐, 에비, 애니아. 이 사람들이 다 초대교회 여성 리더십들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의 여성 리더십은 제가 보기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 마더십이라는 그 단어, 용어 들어보셨습니까? 최근에 이 마더십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죠. 그러니까 강력한 어떤 카리스마를 가진 남성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특별히 이 마더십, 따뜻하고 온화하고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어머니 리더십이 굉장히 주목을 받는 시대 아닙니까? 근데 이 마더십의 사실은 원조가 성경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여성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애니아와 같은 사람들. 정말 이 초대교회 어머니의 이 리더십을 가지고 품어내는 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진 거죠. 여러분, 마더십, 이 여성 리더십들의 강점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여성들은요, 감성적입니다. 온화해요. 공감 능력이 있어요. 남성들보다 훨씬 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이해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공감 능력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 참 권사님들이 생각이 참 많이 나요. 왜냐면 저는 권사님이라는 딱 단어만 떠올리면 바로 저한테 다가오는 이미지, 우리가 어떤 단어를 딱 생각하면 다가오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경험했던 여성 리더십의 최고에 있는 그 권사님들의 그 인상은 뭐냐면 품어주는 분, 기도해 주시는 분, 감싸주시는 분. 그러니까 권사님이라는 단어만 딱 들어도 따뜻해요, 그냥 마음이. 이게 우리 한국교회 어머니 리더십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동구사랑에도 보면 우리 그 여성 리더십들을 보면 따뜻하시잖아요. 뭔가 다 얘기해도 다 들어줄 것 같고, 먼저 섬겨주시고, 먼저 기도해 주시고. 이게 바로 교회에서 여성 리더십의 너무나도 중요한 모습입니다. 남성은 할 수 없어요, 그걸. 오직 여성들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인 것이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여성분들은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남성들이 굵은 선이라면 여성은 아주 조밀하고 디테일하죠. 그래서 음지에서 아파하는 사람들, 남성들은 잘 못 봐요. 근데 여성들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캐치해내고 그 사람들을 케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이것 또한 여성 리더십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끌어 가다 보면 뒤처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분들을 사실은 챙겨내는 역할들을 이 마더십을 가진 여성 리더십들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더십 안에는 조금 더 권위적이지 않습니다. 수평적 리더십이에요. 그죠? 상하의 관계가 아니라 같은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를 보듬어내는. 이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여성들의 역할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남성들의 역할이 있고 여성들의 역할이 있을 텐데, 여성들이 이 마더십을 가지고, 영적 마더십을 가지고 이 교회를 품어내고 기도해 주시고 또 섬겨주실 때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우리 동구사랑의 교회 여기도 참 많은 귀한 우리 여성분들이 많이 계신데 애니아와 같이 다비다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여성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세워내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